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금융, 네. 자산, 관리사. 네. 개인 가정들에서 보험이라든가 모든 금융을 해주는 사람들은 자산관리사라고 하거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탈북자 김계숙 씨. 김계숙 씨의 직업은 금융자산관리사입니다.
명함 앞에는 그냥 뭐 저희 이름과 뭐 저희 직이 해서 나열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제가 하는 일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이 똑똑히 적혀있는 명함에는 김기숙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9년간의 한국 생활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 밝혀야 되나요? 이 자리에서? 아마 서독으로 말하면 그냥 한 1000만 정도 넘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른 동료들도 부러워하는 실적으로 두둑한 월급을 받을 때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압록강을 건넜던 때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얘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키우지 말고 정말 세상을 둘러보면서 키우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꽃피는 4월의 향기처럼 활기차게 시작했던 한국 생활.
나 좀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열흘도 안 됐다 좀 받아달라 이게. 그러니까 아, 설거지는 너무 아깝고 그럼 홀서빙이라는 거 한번 해보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일자리도 감사하며 시작을 했고
다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앞으로를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순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도 어린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거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6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면 애 목에 이렇게 그 키를 걸어줬어요. 그때는 또 번호 키가 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번호 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키를 집을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금융자산관리사 김기숙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 애 목에 키를 걸어주고 뭐 가까운데 뭐 그때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한 동생분이 있었어요. 여자 동생분 결혼하기 전이었었는데 그분이 그때 학원을 다닌다고 공부를 한다고 시간이 좀 됐었거든요. 그분한테 해서 바뀌어가지고 좀 집에만 들이다 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그때 동안 10시까지 엄마가 오는 동안은 혼자서 TV 보면서 혼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린아들을 혼자 집에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돈이 벌리는 식당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하자니 누군가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들어서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빈 집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죠. 네. 또 처음에 오니까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게 뭐 다 요금이 빠지고 뭐 집세 나가고 하다 보니까 벌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어요.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 땅에 왔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니 고생할 각오는 돼 있었지만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고단한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달을 일해서 돈을 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게 되던가요?
그때 당시는 뭐 정말 만 원짜리 옷 입는 것도 제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도는 아마 100만 원 정도 월급이 조금 더 넘었었는데 뭐 애 학원비 빼고 뭐 하다 보면 또 돈이 또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북에다 또 돈도 보내주고 해야 되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다 형제들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 부모 형제 버리고 그 죄스러움에 그때는 한 몇 달에 한 번씩 막 여기 돈으로 2-300씩 해서 1년 안에 한 막 두 번씩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직 그 생각만 했어요. 부모님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두고 온 고향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대신할 돈도 보내야 했습니다.
네. 지금도 보냈어요?
지금은 못 보내요. 솔직히 지금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니까 여기 사회에 따라가 트렌드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 노후 준비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학원비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나도 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선 솔직히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기 저기 뭐 차도 한 대 마련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사는 데 빡빡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보내주자는 결심을 붙이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김기숙 씨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스스로에게도 장하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식당에서 네.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일이 아깝다고 하시는 이유도 딱딱하기도 하고 네. 아, 저 정도면은 일도 잘 배우겠는데 아마 그런 네. 하셨을 것 같고 그죠?
지금도 그 집을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은 제가 이렇게 성장된 모습을 보면 모두들 진짜 대견스러워하시고 많이 칭찬을 아끼지는 않더라고요.
식당 종업원에 이어서 김기숙 씨가 찾은 두 번째 직업은 대형 할인 상점, 마트라는 곳의 일용직 일꾼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식당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이 다 마스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1년 안 되기 좀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제 나이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꽃다운 30대 나이에 내가 식당에서 서빙만 하고 산다는 건 너무 아까운 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식당 일을 처음에 못 모르고 들어가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한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외로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야 했던 어린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라는 큰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그쪽에 지점장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쇼핑을 하다가. 지점장님은 여기 지점장님이라는 말 자체도 몰랐죠. 여기에 그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구시냐고 그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 비누를 팔잖아요. 이렇게 세제 같은 파는 분 그 언니 앞에서 쫙 서핑을 하다 보니 그 언니 얼굴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쉽게 건넬 수 있는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앞에 가서 사실은 네, 여기 만날 분이 있는데 최고로 여기 높으신 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평소 자세하게 봐두었던 대형 할인 상점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어느 날 용기 내어 말을 건넸던 직원에게 다짜고짜 그곳의 책임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고 일을 하고 싶어 그런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딱 말투를 들어보더니 어디서 왔어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북에서 온 지 이제 한 1년도 안 됐어요 하니까 여기 제일 높으신 분을 좀 뵈러 왔는데 어떻게 뵈야 되는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딱 여기 와서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또 지점장님하고 친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게 지점장님한테 저희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점장님 만나자고 다음날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 홈플러스의 지점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트의 총 책임자 앞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김기숙 씨를 맞아준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다른 직원을 불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여기서 맡게 주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올 때 힘들지는 않았냐 해서 또 북한에 대해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언어에서 대리를 불러오시더라고요. 야, 누구 이렇게 와라 하고 오시더니 그 대리님이 지금이 그때 내가 맡았던 업무의 대리님이셨거든요. 그 니네 자리 좀 하나 없냐 하면서 이러면서 해서 이렇게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성실할 것 같고 하면서 한번 좀 맡겨줘봐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다음날부터 그 교육을 들어가더라고요. 한 이틀 교육이 들어가가지고
탈북자에서 힘들고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사실 탈북자여서 오히려 점수를 후하게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기숙 씨의 자세가 마음에 들었다고 다음 날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두 번째 직장. 시작은 일용직 일꾼이었지만 일정 기간의 평가를 통해 정식 사원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 그래서 그 홈플러스라는 데 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그,
코너 담당이?
그때 야채랑 과일 쪽이었는데 그 처음에 야채 진열 이것부터 안 하고 그때 그 홈플러스에 미스터리라고 있었어요.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와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점수를 매기고 토탈로 해가지고
손님인 척 가장을 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평가를 매겼던 미스터리 쇼퍼. 원하던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기숙 씨는 목소리부터 표정까지 모든 것에 활기가 충만했고 미스터리 쇼퍼들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영업이라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사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맞이 인사 무슨 마지막에 그 가시는 인사 이렇게 하는 걸 마이크를 잡고 뭐 해서 저울 때에서 저울도 달아주고 이렇게 뭐 고객님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가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미스터리 쇼핑 그게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뭐 대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점장까지 완전 계속 추궁을 당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맡겨주시니 제가 언어가 좀 약간 사투리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이크로 딱 하고 있으면 엄청 쩡쩡 울려요. 애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무슨 저울이랑 이렇게 달아가면 네, 몇 킬로 되게 무슨 몇 그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봉 10번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좋다 하죠. 한 5개월 정도 부르니까 그 정직원 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 앞에 한 2년을 하신 분이 정직원이 못 돼가지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다녔는데 아니 저를 바로 정직원을 써주시더라고요.
수차례 연속으로 최고 평가를 받게 된 김기숙 씨. 몇 달 후에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정식 사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 언니가 막 나를 미워가지고 엄청 그러던 생각도 나요. 막 미워서 나를 내쫓지 못해서 그때 그런 힘든 과정도 다 그 언니들하고도 이겨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정직원하고 3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크고 화사하고 없는 것 없는 종합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이 참 뿌듯했습니다.
아, 네 종합상점이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는 뭐 1층부터 뭐 4층 5층까지 뭐 1층은 뭐부터 다 뭐 자기 각자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체 옷부터 시작해서 뭐 먹는 음식 주류 뭐 마시는 술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스포츠까지 뭐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분야별로 정말 생활용품도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냥 카트 하나만 들고 가면 다 살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돈만 있다면.
그렇게 3년을 같은 곳에서 일했던 김기숙 씨. 또 다른 세상을 알고 싶은 호기심에 새 직장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한 3년이 지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여기 일은 마스터를 했는데 그 의류에 대한 이렇게 옷에 대한 이런 또 이게 되게 막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미흡한 점이 내 옷을 좀 사입으러 가면은 사이즈 얼마세요? 신발 가면 사이즈 얼마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모르니까. 이북하고 여기는 뭐 신발도 그쪽은 무슨 35문, 37문 이렇게 사거든요. 37문입니다. 뭐 알아봤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이즈별로 사이즈도 다 틀려. 각양각색으로 틀려지. 브랜드마다 틀려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야, 요 놈의 옷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나왔어.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백화점 쪽으로 갔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금융자산관리사 탈북자 김기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